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 본문은 바울의 신앙의 이력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하는 바울의 인생, 믿음 인생의 이야기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우리도 선교 갔다 온 거 숫자나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이 얘기로 나의 이야기, 그림 이야기로 이렇게 보고하니까 참 마음에 와닿잖아요.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딱 간증문 형식입니다. 간증문은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하는 자기의 간증이잖아요. 간증문의 표본은 세 가지입니다. 믿기 전의 상태와 믿게 된 경위와 믿은 후의 변화. 이것이 간증의 기본이지요. 믿기 전의 상태, 믿게 된 경위, 믿은 후에 일어난 변화.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벌도 훌륭했어요. 당대 가장 뛰어난 선생의 밑에서 특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동료 나이가 같은 연갑자 나이가 같은 동료 유대인보다 훨씬 뛰어났다. 영어로는 advanced beyond other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도 있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과 성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이 엎드려져서 누구십니까 당신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열심히 성실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일을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Guys, do you love stories? I do. This is Paul's story. He was an elite. He was born in a family with a long and prestigious legacy. He went to Harvard at his time. He was passionate about what he's doing. He was much advanced beyond most of his contemporaries. The life that we dream of. He was living that life. This is Paul's story. Thinking that he is doing God's work and very successful in that. But his life was against God's will. Impressive, but out of mark. Successful, but only in grieving God's heart. That was Paul's story. He was running into a wrong direction.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셔서 야, 네 인생이 참 고달프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피곤한지 참 나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셨어요. 가시채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소가 제대로 가도록 막대기 끝에 가시를 달아가지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찌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찔러서 제 길을 가게 하는 게 가시채입니다. 채찍 같은 거죠. 근데 그대로 그런 가시채가 있으면 그 안내를 받고 길을 쪽바로 가면은 꼴도 나오고 따뜻한 외양간도 나오고 그럴 텐데 가시체를 귀찮다고 막 뒷발질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요. 교회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열심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는 사람들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가시체를 뒷발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가 아니요,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거역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인생의 이야기였죠. 그런데요, 이 가시체를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몽둥이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 이놈 너는 애초부터 글렀다 하고 몽둥이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시체로 인도하셨다는 게 참 은혜예요. 어떻게든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인생 이야기의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But God still loved him and brought Paul to himself. That is the climax and gist of Paul's life story. 믿은 경위가 중요하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분기가 탱천해서 씩씩거리며 가는 길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길도 걷지 못하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고 달려왔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쩌면 주님이 손잡아 일으키시는 때인지 모릅니다. 그때가 어쩌면 내 눈이 보이는 데까지만 달려갔던 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 계획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 계획한 것 예정대로 안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비디오도 그랬잖아요. 돌아오는 길도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계획보다 놀랍더라고요. 우리 계획보다 정말 아름답고 지혜롭더라고요. 막힌 자리에서 은혜가. Jesus met Paul on the way to Damascus where he was commissioned to destroy church. Paul fell down. He was blinded. He could do nothing on his own. But that's when Jesus met Paul. That's when Jesus began to making his life meaningful. Commissioning him to be his witness, his fragrance, and his servant. And that is the beginning of true story of Paul's life. 우리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택정하사.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바울에게 선하신 뜻을 가지고, 바울을 바라볼 때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엄마의 마음을 아무리 아프게 해도 엄마는 아이를 바라보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바울을 택정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한 가지로는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은혜인데요. 그걸 넘어서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생명의 능력이 구원하는 그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이 만들고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선하게 예정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려고 기어코 주님께로 인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 되기 원했습니다.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보다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한 줄 알고 부모님 말씀 열심히 들으며 살았습니다. 대학 가니까 반항심이 막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도 갔습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이게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잘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의 불을 독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잘 살려고 근데 밤새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 말장이었어요. 말 잘했습니다. 진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로 이겨도 나도 변화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도 안 변해요. 세상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인생은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은 그대로인 자괴감과 자학감에 참 몇 년간을 허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월에 밀려서 할 수 없이 군대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했는데 자기들 행복만 바라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다니냐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렇게 실실거리며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냐고 경멸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보였는데 몰랐는데 내가 낮아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군대 3년 동안 늘 제 옆에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유물론자였어요. 막스주의자였습니다. 데모하는 운동권이었어요. 아니, 운동권을 사모하던 사이비였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아직도 유물론자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했어요. 선하신 뜻으로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싫기도 했어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방황했던 것도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막 교만해서 책 몇 권 읽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했던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쓸 데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교만했던 것도 하나님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열심을 냈던 것도 하나님이 만나시고 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쓸데가 있고 선하신 인도함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 손에 붙잡히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실수한 모든 것도 잘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 손에 선하게 들려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소용이 있는 인생으로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이 부모에게 이렇게 생긴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런 성격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은 교회의 책임은 어른으로 책임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대로 사라지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아이들을 주신 그 사랑의 이유 합당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생에게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회원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공문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고 난 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들, 당대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교제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막 핍박하던 사람인데 주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만났대더라, 진짜래더라, 이거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설명하진 않지만 믿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인정을 받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연구하는 데 내 시간을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는 그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임프레시브 하려고 달려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사람들이 바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인생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쫓아 추구하고 달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리에, 가난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듣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이 목표가 되지 않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 듣고 싶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성격이었어요. 저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한다, 저를 싫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의 일생의 스트러글, 투쟁,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법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민영아, 네 인생이 나에게 쓸모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일 비참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은 정말로 쓸모없는 소모군요, 정말로 재주도 주셨고 좋은 부모님 주셨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참 쓸모없는 인생이군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민영아, 나한테 네가 쓸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주님의 인정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인정받았을 때 정말 그 행복을 압니다. 다 그렇게 주님의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택정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서 쓰여지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잘했는데 되게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긴장이 풀립니다. 갈 때, 올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주의하고 갔다 왔는데도 어디서 마음이 풀어졌냐면, 공항에서 선교사님과 이제 마지막으로 다 팀을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인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전날 선교사님 사는 데를 갔다 왔어요. 짐을 내려주러. 근데 그 선교사님 사는 데를 제가 봤어요. 이미 알아요. 온드라스 사람들하고 다 별 다름 없이 삽니다. 화장실하고 주방이 붙어 있어요.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요, 요번에 창고 같은 조그만 공간을 하나 더 얻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이렇게 놓고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할 수 있다고. 여기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애들도 가르칠 수 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놔두고 이 편안한 뉴욕으로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모든 게 서운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선교 헌금 몇백 불 갖고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게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다 선한 마음으로 선교사님 사랑하면서 다 같이 했는데, 제가 아는데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친구 선교사님한테는 교회랑 가면 안 되나 보다. 교회 편이 돼야 되는데, 목사니까. 근데 선교사 편이 돼서 교회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네. 이거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막 들리는 모든 게 서운했어요. 사실 선교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모든 일이 목사의 책임입니다. 사실 맞아요.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목사 탓은 아닐지 몰라도 책임은 목사가 지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누구 잘못이라고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많이 마음을 다져요. 괜찮은 목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속이 시커멓고 막 이러지 마세요. 괜찮은, 제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저는 알아요. 근데 그 붙잡는 걸 놓고 이제 마음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 있고 이렇게 조금 오는 길에도 조금 막 혼란스럽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저에 대한 비난으로 들리는 거고, 선교 여행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힘들만 일만 있었고 잘못 계획했고 그런 것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요. 심지어는 난 담임 목사 하면 안 되겠다, 선교지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웃고 무슨 격려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눈 감고 그냥 자는 척하면서 비행기에서 왔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개했습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인도했거든요. 그것도 사실 원망거리였어요. 무슨 새벽기도까지. 토요일 저녁에 구역예배 인도했습니다. 그것도 원망거리였어요. 무슨 구역예배까지. 구역예배도요, 원래는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못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온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구역예배 가는 거 좋아해요. 가서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좋아하는데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선택으로 불러줬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게 막 이랬어요. 근데요,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었을 때 온 집안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온 집안의 향기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은 마리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발 앞에 엎드려서 오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신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마리아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니까 향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과 가깝다는 자랑으로, 마리아네 집에서 주님이 저녁 식사하셨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기의 자랑으로 옥합을 깨뜨렸더라면 그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였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향기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서운한 것을 뭐 이런 말, 인정받으려는 마음 아니겠어요? 좋은 목사라고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는 마음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욕심 아니에요? 그것이 잘 안 됐다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이러고 있는 걸 보니까 야 이렇게 애쓰다가는 악취밖에는 못 풍기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구역 예배 때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같이 찬양하고 자녀들 우리 학생들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 자녀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을 섬기게 하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신 그 자리가 그 특권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는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있는 것인데 그걸 아는데 마음을 잠깐 놓쳤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감사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회개와 용서를 빌 시간입니다. 목사인데 그래도 꽤 몇 시간 동안 얼굴을 굳히고 있어서 우리 한주루 권사님은 간증하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대요. 우리 학생들은요 저한테 말을 못 붙이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옆에 앉아왔는데 한마디 붙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한 것 같아서 막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잠시 마음을 놓쳤어요. 제가 무슨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전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람되고 행복해요. 그걸 잠깐 놓치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 기간 동안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 최선을 넘어서는 지경까지 한계까지 그 단계 수준까지 웃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비로소 생각났습니다. 기억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세강교회 기도해 주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이 길을 함께 달려가는 외롭지 않게 서로를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친구고 형제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감사드렸습니다. 마음을 잠깐 놓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연말에 제출하신 기도 제목을 다시 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 제목, 성령의 소망으로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을 써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택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군요.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부모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화평이 다스리게 해주시고 주님 아이들의 인생이 가치 있게 해주시고 학교 일 잘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네가 축복해라. 네가 섬겨라. 네가 같이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동참해서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원토록 선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넘어질 거예요. 또 실수할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끝까지 가게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쓰여지는 가치 있고 고귀한 이야기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어 귀히 여길 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동역자, 친구, 형제, 자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